제21편 두 잔치와 죄악의 소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2과 두 잔치와 죄악의 소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19장과 20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서 지구의 그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구속사업,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이 구속사업과 관련된 하늘의 장면들과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시를 통해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관찰해 보면 온 하늘이 인간의 이 구속사업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인간을 죄악과 파멸로 끌고 가는 사단의 그 맹렬한 활동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업이 함께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연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종종 하늘의 장면이 먼저 보여집니다. 막 일어날 이 지상의 사건에 대하여 하늘에서 어떠한 관심을 보고 있는지, 또 하늘의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종종 하늘의 장면이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계시가 내려집니다. 계시록 6장에 인치는 사건에서도 그 6장 시작되기 전에 4장과 5장의 하늘의 장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이 먼저 나타난 적이 있고요. 계시록 14장에 이 지구의 인류를 향해서 보내는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기별, 나타나기 전에 먼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 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19장에서도 하늘의 장면이 먼저 보인 후에 또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장 후반부에 포도송이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공부하시게 될 20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땅의 죄악의 세력이 멸망해 가는 과정이 점점 더 심화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15장부터 20장까지는 악인들이, 이 죄악의 세력이 멸망해 가는 장면이 각각 다른 측면에서 반복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죄악의 세력이 어떻게 망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본체인 사탄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이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이 땅의 세력들이 무엇인지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바벨론은 왜 멸망을 하게 되는지, 또 그 심판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멸망해 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이 죄악이 멸망되는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15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9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장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여기 허다한 무리들이 과연 누군가?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각각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인지 아니면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쳐진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분간하기는 그 문맥으로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기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이든지 간에 상징수이든지 간에 그런 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면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구원받은 무리의 특성을 가리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9장의 허다한 무리를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곳에 나오는 그 무리들과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들이 이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하죠?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지금 공부하시는 계시록 19장에만 네 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 말과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자랑하다,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줄여서 야훼라고 하는데 그 야훼의 히브리어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부분만 줄여서 야 그것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면 할랄야야 할랄야인데 합쳐서 부르기 좋게 아마 음을 더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이 두 말을 합쳐서 뜻을 풀이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좋은 말이죠. 이제 노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래 내용은 그 음녀를 음행을 한 음녀를 심판하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죄악의 세력을 파멸시키신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소리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지난번에 이미 한번 설명 모세 노래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길을 건너서 넘어온 다음에 광야로 누가 뒤쫓아왔어요? 네? 애굽 군대가 뒤쫓아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덮으심으로 그 악을 세력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돼서 멸망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이 멸망당한 것에 대하여 바로의 군대가 멸망당한 것에 대하여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요. 지금 이 찬양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공의롭다고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이 음녀는 그냥 음녀가 아니고 짐승을 탄 음녀죠. 짐승은 세속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릇된 길로 끌고 가던 종교적 세력, 음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것은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악인의 멸망의 결과에 대한 표현입니다. 멸망을 당할 때 계속 꺼지지 않고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 멸망당한 결과를 영원한 것으로 불로 소멸된 결과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당한 결과가 계속된다는 말은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말은 멸망당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뜻인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신호 보낼 때 봉화불로 했죠. 봉화. 저희 사는 지역 그 뒤에도 봉화산이 있는데 봉화산. 그 봉화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불을 놔서 연기를 뿜어가지고 그 다음 봉우리에 이렇게 연락하는 아마 그런 연락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 장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기가 올라가면은 어떤 것이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봉화가 이제 그걸 또 해가지고 저쪽 연결해서 멀리까지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서 불이 연기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신호를 보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계속 타오른다는 말은 불이 안 꺼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하다. 그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의 노래가 나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또 할렐루야가 나오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사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요한의 계시 가운데서 하늘의 장면을 묘사할 때는 대체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언급돼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계시록 4장 공부할 때에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왜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펼쳐지고 그 하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면 자연히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같이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역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사역에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같이 협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장로가 이제 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24장로가 한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 소리는 5절에 보면 어디서 나온 소리인가 하면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했어요. 근데 요한이 이제 그 보좌 쪽에서 나온 소리로 들었는데 이 소리를 네 생물과 24장로가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소리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내는 소리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종들 거기부터 시작.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또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무엇에 대한 찬양의 노래였습니까? 심판에 대한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부를 노래의 내용은 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노래가 이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잠시 바뀌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19장 6절로 21절에 보면 두 개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28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 첫 번째 잔치에 대하여 잠깐 보십시다. 6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먼저는 어디서 음성이 났다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이어진 소리입니다. 이어져서 다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 이 소리가 그 출처가 어딘지는 요한도 확실하게 모르고 소리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의 소리도 같고 또 많은 물소리도 같은데 어쨌든 소리가 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지금 공부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두세 시간 할 만큼 상당히 많고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까? 잔치가 시작되기 전입니까? 예? 잔치가 아직 시작이 안 됐죠? 혼인 기약이 어떻게 됐다?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비유로 하자면, 결혼 비유로 하자면, 청첩장이 다 돌려지고, 결혼식 날짜가 가까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실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즘 현실적으로는 청첩장이 하도 자주 많이 와가지고 오면은 아 이거 3만 원 해야 되나 5만 원 해야 되나 10만 원 해야 되나 아 이번 달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진 않지만 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축의금 내는 잔치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신랑은 누굴까요? 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곳에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과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계신 것을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고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신랑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비유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성경절은 여러분이 그 281페이지 교재를 각각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은 분명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누굴까요? 아,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부하면 보통 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일단 한 것이 있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신부로 돼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신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서는 우리가 신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했으니 그 둘 사이에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 요한의 설명을 보실까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그냥 비유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9절과 10절에 보면 아주 명백하게 신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세요. 지금 일곱 재앙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일곱 재앙이 계시록 몇 장에서 시작되었습니까? 15장부터 일곱 재앙의 배경이 시작돼가지고 16장에 일곱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일곱 재앙과 관련된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장부터 20장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이 멸망해가는 과정이라고요? 바벨론 악의 세력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연속되고 있는 같은 악인의 멸망의 상황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반복 설명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그 일곱 재앙을 담은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거기에 연결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무엇을 보이겠다고 했습니까?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놓고 성령으로 자기를 이끌고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으니 이 말대로 하면 누가 신부예요?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상대적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상대는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의 나라였음과 동시에 상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이것은 삼중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들어 놓은 성도 실제로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또 다시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의 집합체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징적으로 쓸 때 맞습니까? 바벨론은 악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282페이지 교재 넘어갑니다. 예루살렘도 그 자체적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모양을 가지고 지어졌고 교회로 사용되는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누가 함께 있을 때 여기가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건물 없이 어느 한 가정에서 1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없어요. 어느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집합체예요. 예루살렘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성 자체로 존재할 때는 그것이 교회로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야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야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청함을 신랑과 신부와 이제 청함을 입은 사람들을 잘 연결하면 이제 답이 나오기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하면 신랑은 예수님이셨고 그 다음에 신부는 예루살렘이었고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예수님과 예루살렘이 결합되는 장면을 혼인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또 비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학교 때 공부 잘하신 분들. 무엇이 있어야 국가가 성립이 됩니까? 예?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국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국토는 어디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비교할 수 있고 국민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국민이고 또 그 모든 통치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독립된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도들은 청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살피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바깥의 사람들이 서울중앙교회 하면은 서울중앙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연상되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내막을 잘 모르면 그냥 교회인가 보다 하고 이 서울중앙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알면 외부 사람들이 서울중앙교회 하면 그려지는 서울중앙교회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당 부분 소문에 의해서 그려집니다. 저도 지금 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잘 정확한 것이건 부정확한 것이건 간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고 상상이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성격이 정해지는가 하면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맞죠? 대체로 다 사람들이 괜찮은데 한 서너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고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 같으면은 그것이 섞여가지고 교회의 그 인식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그 성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개개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282페이지 본문으로 가셔서 7절에 보면 중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무엇을 입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아내가, 신부가 뭘 입었어요, 지금? 상징적으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냥 세마포가 아니고 무슨 세마포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아내로 상징된 새 예루살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면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엇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할 것인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곧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초청을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죠? 새 예루살렘이 뭘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징적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할 것인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 그 성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봤더니 성도들만 세마포를 입은 게 아니고 바벨론도 입었어요. 아,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이게 왜 바벨론도 이걸 입었을까? 기분 안 좋게.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과 관련된 세마포와 바벨론과 관련된 세마포가 달라요, 보니까. 예루살렘과 관련된 세마포는 반드시 그 앞에 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은 맑고 빛난 혹은 빛나고 깨끗한 혹은 희고 깨끗한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과 관련된 세마포를 보니까 그냥 주고 사고 파는 상품 명단에 세마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18장 16절에 보면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이 세마포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리킬 때 쓰는 옷감입니다. 그렇죠? 자주와 붉은 옷은 세속적 권력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깨끗하고 흰 세마포가 아니고 그냥 세마포로 나와 있습니다. 섞여 있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바벨론에 상대되는 맑고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로 표상된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은, 다시 말해서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시 한번 반복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옳은 행실을 보이며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지금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와요. 왕이 초청했는데도 안 오는 것입니다. 뭐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좀 약간 화가 나가지고, 그럼 초대받은 사람들 다 버리고 길에 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길과 산을 가로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1차적으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왕이 초청할 때 그 초대받은 사람은 이 비유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과 산을 가로 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려고 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초청장이 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포함됐을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청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의 아마 결혼 풍습에 잔치에 들어올 때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임금이 종들에게 그 예복 안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결박해서 어두움에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어 던지라 그랬습니다. 예복을 왜 안 입고 들어왔느냐? 그 예복이 바로 지금 19장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세마포 옷입니다. 의미는 뭐라고요?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오늘날 세마포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이 적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마포 옷을 입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을 항상 빨아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를 우리가 세마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세마포 옷은 다 걸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빨질 않아가지고 아주 더러운 세마포를 걸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는 언제나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아 입어야지요. 맞습니까? 빨아 입어야지요.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성은 무슨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요?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빱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늘 이 두루마기를 빨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빨아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이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혀 다른 말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뭐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Blessed are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Blessed are. They는 뭐 사람들, 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that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That, do, his command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이렇게 나와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말인가 하면 do는 무엇을 하다, 실천하다 그런 뜻이고 his commandment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빠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럼 더러운지 깨끗한지 자기 자신의 옷이 지금 더러운지 깨끗한지 하려면 이제 거울을 비춰봐야 되겠죠.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계명 앞에 서야 자기가 더러운지 깨끗한지가 드러납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더러운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빨아야 되죠. 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에 있는 대로 다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빠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생활이 빨아입는 생활입니다. 왜 빨아입는다고 했을까요? 언제나 완벽하게 사람들이 계명을 항상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실수하면 다시 또 빨아입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과 그 말씀에 맞추어 나아가는 생활을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간다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원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세마포와 관련된 중대한 교훈을 마치고 2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그걸 지금 천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9절부터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군가요? 천사는 너는 누군가요? 예? 요한은 나는 너와 요한과 그리고 누구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제 이 앞을 보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지금 이 기별을 주는 천사에게 너무 감격하고 또 이제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를 경외하고 싶어서 앞에 절을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 요한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동등한 종이니 경배는 나한테 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하라. 하나님께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나 천사하고 너 요한은 신분이 확실해졌는데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계시록 1장을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을 보시면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받아서 기록해서 보내는 편지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낼 때에 그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그들이 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요한의 형제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나 너나 네가 지금 기록한 것을 받아서 읽는 모든 형제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간에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물론 천사가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천사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 사이에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사람과 고양이 사이에도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사람보다 훨씬 하등한 동물이지만 사람이 고양이에게 경배받을 권한은 없어요. 천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19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는 말과 함께 그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그 오셨던 그 폴린 박사라고 하는 분, 한국 여기 36대학에 와서 이제 계시록 강의한 분이 이제 폴린 박사이신데 그분이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잘 배워가지고 굉장한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또 하나 썼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흔하지 않은데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받아놨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책에 보면 대언의 영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이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과 교통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과 교통하십니다. 요한이 계시 중에도 누가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아까 이미 읽었던, 아까 잠깐 봤던 것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을 내가 신부를 너에게 보이리라,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계시의 모든 부분 부분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언적 계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에게도 부여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섰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천사가 자기와 요한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다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을 이미 어디서 썼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썼습니다. 누구를 가리킬 때 썼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용의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 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표현할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을 지금 요한 계시록 자체의 설명에 비춰보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남은 자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예언적 계시를 가지고 온 땅에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을 찾아내는, 구분하는 단서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빛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남은 자손이 돼야 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려워요, 질문이? 다시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그룹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남은 자손이 돼야 하는 것입니까? 예.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단체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단체로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 단체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남은 자손이 될 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과 대립되는 집단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남은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교재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산수 공식으로 한번 남은 교회의 백성들, 구원받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남은 자손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를 찾아내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한 교회지, 이 교회 자체가 집단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 없이 잘 들으셨습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역사적으로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를 찾아내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남은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시민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진리를 지금까지 간직해온 재림교회로부터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 시민의 그룹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하기 바벨론에서 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설명된 대로 이 악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뭔가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거기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뭐가 나와야 합니까? 내 백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과 재림교회로부터 불순종하는 자들이 떨어져 나간 후에 이 둘이 합쳐져서 예루살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은 자손들입니다. 확실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교회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남은 자손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시민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시간 여기서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운명이 결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장면이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백마 탄 자의 출현으로 나타납니다.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납니다. 11절부터 여러분 교재 283페이지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백마를 타고 나타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한 검은 예리한 검이라는 뜻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계시록의 성경에 보면 재림하시는 장면이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나옵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말은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냐? 구름이 물인데 수증기인데 어떻게 구름 타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타고 내려오는 도구가 아니고 그 재림하시는 장면을 많은 천사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구름처럼 본 것이지 구름이 타는 도구가 아니죠. 그럼 여기 보니까 뭘 타고 오셔요? 말 타고 오십니다. 말 타고. 예수님이 정말 흰 말 타고 오십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이에요. 오시는 것 자체는 실제지만 그 타고 있는 말은 상징이에요. 옛날에 말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말. 말은 옛날에 전쟁할 때 타는 동물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전쟁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왜 전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악의 마지막 세력과 싸워서 그 백성들을 건져가야 하기 때문에 전쟁하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함께 백마를 타고 같이 뒤쫓아온 자들은 천사들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까 먼저 나왔던 허다한 무리로 해석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석해 놓은 그 성경 추석책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석하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실 때 구원받을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배경 성경절은 마태복음 24장 31절과 25장 31절입니다. 내려오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해 보신 분은 뭐 아셨겠습니다만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기에. 네 번 나옵니다, 네 번. 이 짧은 문장 속에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 나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름이 네 번 나오는 것은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전쟁하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자, 첫째 이름은 뭔가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께서 그 모습으로 오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것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충실하게 틀림없이 이행하실 뿐이다. 여기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실 뿐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삼위일체의 신비, 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 신비,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신비, 우리가 그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신 분, 세 번째,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형상으로 나타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와 이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와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모든 세력을 파멸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지금 잔치는 이제 준비가 되었고 어디에 준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준비되었고 이제 초청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중이지요. 여기에 물론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그거 다 설명드리면 괜히 머리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합니다. 잔치는 어디에 준비됐어요? 하늘에 준비됐고 청함 받은 사람을 데리러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잔치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놓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잔치는 무슨 잔치였습니까? 새들의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새들의 잔치인지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만 보면 이제 다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누구에게 이 고기 먹으라고 했어요? 새들에게. 그런데 이 잔치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잔치가 다 누가 펼쳐놓은 잔치장입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잔치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 위해서 펼쳐놓은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고, 멸망받을 악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새들의 잔치라고 한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또 역사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죠.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짐승은 끝까지 나오죠. 언제까지 나올까요? 완전히 죄가 끝날 때까지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늘 죄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탄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이 땅에 있는 짐승과 임금들과 그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몇째 재앙 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일곱째 재앙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째 재앙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으켰는데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누군가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실제로 새들이 와서 그들이 죽은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짐승이나 새들도 다 죽습니까? 그들은 살아있습니까? 미처 우리가 생각 안 해본 부분이죠. 아마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예수 재림하실 때 일단 청함을 받아 하늘로 가는 백성들 외에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새들도 결국 죽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실제로 새들이 짐승의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다 해도 결국 그 새도 죽어요. 어쨌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해서 새들의 잔치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악인들의 마지막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멸망의 주체에 대하여 여전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28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악의 주체 세력으로 활동하던 짐승, 곧 교황권과 거짓 선지자, 미국으로 대표되는 타락한 개신교회, 이 둘이 상당히 명확하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둘의 힘을, 교황권과 미국의 힘이 언제 합쳐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계시록 13장에서 합쳐져가지고 온 세상을 이적으로 미혹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도 행하고 뭐 여러가지 이적과 속임수를 통해서 온 땅을 미혹했고, 그 미혹에 빠져 들어간 자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삼중 세력이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이제 악의 세력으로 대표돼서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장면이 새들의 잔치로 묘사된 것이죠. 그런데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곱째 재앙에 대하여 설명할 때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용의 입으로 그 새 더러운 영이 나왔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가 하면은 용의 입으로부터, 짐승의 입으로부터, 거짓 선자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재림 때 멸망당한 대상은 두 개가 나오죠? 이 둘이 불못에 빠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둘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미혹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재림시에 다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 가지 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 가지 세력 중에 재림시에는 누구만 멸망당했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멸망당했고 누구는 아직 안 죽었어요? 용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용이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화면을 가지고 잠깐 이 계시록 20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백마를 타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땅에서는 이제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면서 운명이 엇갈립니다. 완전히 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무지합니다. 깜깜한 세상입니다. 그냥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당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천당에 갔던 영혼들이 내려와가지고 죽었던 육체와 다시 결합을 해서 하늘로 간다고 그렇게 막연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을 믿고 있는 한 성경의 구원관이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오스카르 쿨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신학자가 영혼불멸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영혼과 육체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쭉 그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영혼의 불멸을 믿든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일이지 두 가지가 절대로 공존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 사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둘을 같이 믿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럼 모순된 기초를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0장이에요. 그럼 재림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재림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4장 17절을 보면 그 후에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굽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발은 땅에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누군가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사단이 아마도 발을 딛고 있는 재림 예수로 변장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중에서 나타나는 재림은 모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사탄의 속임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재림은 절대로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계시고 부활한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혼인잔치가 준비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누가 남습니까? 악인들이 남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하늘로 가고 이 땅에 악인들이 남아요.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여기 멸망당하는 자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누굴까요? 복음은 받았지만 진리는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뭘 입으라고 그랬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다른 말로 하면 두루마기를 입었고 그것은 항상 빨아서 깨끗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은 하늘에 갔고 악인들은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 지상에서요. 땅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땅은 완전히 황무하고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새들의 잔치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누가 잡혔습니까? 드디어 사단이 잡힌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멸망당할 때 죄악을 상징하던 두 세력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죽었죠? 누구누구였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죽었죠.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이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이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 세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중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안 죽고. 용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용이 남아 있죠? 사단이 잡혔죠? 얼마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천년 동안 갇혀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쇠사슬로 뭐 묶어서 이렇게 해서 갇힌 상태가 아니고 이건 상징어고 성도들은 다 하늘로 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이 황폐한 지구상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단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 부하들도 같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사단이 이 땅에 홀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결박이에요. 그런데 제일 끝에 말을 보세요. 그 후에는 얼마 후에요? 천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재림 때 지금 다섯 가지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죽은 의인이 부활했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승천했고 살아있던 악인들은 멸망했고 죽은 악인들은 그냥 일단 어디 있습니까?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졌고 사단은 결박됐고 결박이 얼마 동안 가겠다고 했어요? 1000년을 간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은 그런 상태로 있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하늘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1000년 동안 뭘 하느냐 이것입니다. 일단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피로연이 100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일 중에 아마 일부분이 여기 기록된 것 같습니다. 악인 심판과 관련해서 1000년 동안 계속 이것만 한다는 말은 아니고 1000년 동안 하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여기 소개되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계시 가운데 이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장면과 후에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들을 이제 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거 아주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됐어요. 그 여기 영혼이라는 말이 또 나와가지고 저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혼란하는 거예요. 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뒤에 보면 이제 살아서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이들은 누군가요? 지금 여기 두 종류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었다가 산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환난을 끝까지 통과하고 승리한 살아있던 사람들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함께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뭐 저는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있었던 부활을 몇째 부활이라고 한 것입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왕노로 타면서 실제로 어떤 일을 1000년 동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심판하는 것인데 뭘 심판할까요? 뭘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악인들이 어떤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악인이고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같이 심사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심판하는가 하면은 악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판단은 심판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누구까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한 천사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중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괄호 속에 들어있는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려고 286페이지 보세요. 286페이지 아랫부분에 본문이 있습니다. 천년기 중에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이 있죠. 5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하고 괄호 속에 들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럼 죽은 자들은 천년 후에 부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한 말은 천년이 차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악인들은 천년기 동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죽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다 찼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287페이지예요. 교재. 아래 본문 보겠습니다. 7절부터 지금 6절까지 공부했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여기 설명을 들으세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년이 찼을 때 천년 동안 땅은 황폐한 중에 누구만 남아있었어요? 사단만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악한 천사들도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어쨌든 사단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땅의 사방 백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무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디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지상에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신부, 새 예루살렘이 온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선 성도들의 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요?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천년이 찼을 때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늘의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원래 이 땅의 인간의 고향은 어딥니까?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뭐 우리가 좀 아까 그 혼인잔치에 비유로 하자면 피로연 결혼식은 그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보면 결혼 기간이 여러 날인데 예식은 중간에 잠깐 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잔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기록한 것 같아요. 요한이 천년간의 피로연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찼을 때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발은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닿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있고 세 번째 오실 때에는 땅에 닿습니다.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도 나오죠.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려왔습니까? 땅으로? 새 예루살렘도 내려왔고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가족들도 내려왔습니다. 이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할 일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아까는 할 일이 없었는데 천년 동안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좀 더 어려운 말이라 이것은 에스겔에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되기에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러니까 마곡은 지역 이름이고 곡은 왕들의 이름이에요. 이 마곡은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지역인 마곡이었고 거기에 왕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다 합쳐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다 합쳐서 곡과 마곡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는가, 28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두 개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인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악인이 부활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천년이 찼을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래같이 많은 곡과 마곡, 그 악인들의 정체는 뭡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악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죽었다가 부활한 악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어떻게 둘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이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불이 영원히 타는 불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지옥불이 이것입니다. 지옥은 땅속에 있는 불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이치입니다. 마지막 지옥불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이라면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토록 무슨 구경만 하게 됩니까? 나가면 불이에요. 나가면 불, 나가면 불이에요. 이치가 맞질 않아요. 여기 말 그대로 저희를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태워서 멸망시켜서 끝내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죄악의 근거와 결과와 흔적과 본질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천년이 찼을 때에 이 장면은 굉장히 엄숙한 장면이에요. 모든 악의 세력과 모든 선의 세력이 현장에서 정면으로 만난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분노한 악인들이 그 성을 공격할 때 불이 내려와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읽고 끝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9절에 보면 일단 소멸되는 장면 소멸하고 10절에 보면 누구까지 이제 같이 다 죽습니까?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아까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미혹된 자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천년이 찼을 때에는 이제 마귀까지 다 한꺼번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12절 아랫부분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계시록 20장의 끝머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에 대해서는 설명 이미 드렸고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책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생명책이 나오고 책들, 그것은 죄책입니다. 그다음에 기념책이 나오고 지금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책들을 펴고 낱낱이 살펴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죄책을 펴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을 펴놓고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다 바다에 뿌려도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화장을 해도 원소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자들은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고 이 악인들은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재림할 때 일어나는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부활. 세 번째 오실 때 나타나는 부활은 악인의 부활. 그래서 이것을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또 무슨 부활이랍니까?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사망도 또 두 번 있죠.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사망을 무슨 사망이라고 합니까? 첫째 사망. 둘째 부활을 이래 일어났다가 다시 죽습니까? 다시 죽죠. 그 죽음을 무슨 사망이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죽을 사람도 있고 한 번 죽을 사람도 있고 두 번 죽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죽는다면 한 번만 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죽는 것은 큰 불행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예 죽지 않던지 한 번만 죽어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언은 참되고 진실한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질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고 한 사람은 한 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한 부류는 새들의 잔치로 참석하게 될 것인데 여기 오신 분들 한 사람도 절대로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지 마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처럼 밝은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복을 입기 원합니다. 옳은 행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